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실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릴 왕과 또한 요나단은 차기 왕으로서 그들의 결격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합한 자들로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에 대한 파급 효과로 비참한 결과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왕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통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초기에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은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전쟁에서였듯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역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고대 근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군사적인 위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해낼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공식 왕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과 힘을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윗 역시 이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울 집안의 첫 번째 실수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리더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한밖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간적이고 실용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권세와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울대에 달려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보다 더 순종해야 할 왕으로서 그의 실력과 내면의 영적인 실력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일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계속된 실수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동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지도력 부재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문제도 13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협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전략과 전술이 없이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13장에서 이미 그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전장에서와 동일하게 요나단의 실수가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충동적으로 국지전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진영의 같은 내부에서도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13장에서 무모하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강력한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오늘 14장에서 요나단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선포한 금식령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그 금식령에 대한 명령을 듣지 못하면서 요나단은 범죄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노획물을 잡아 피까지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배격의 원인을 적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과 요나단 부자는 서로에게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들의 그 수준에 대한 이 문제들을 서로 간의 실수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요나단의 두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뒤에 나오는 금식령 위반으로 인한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종종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재난에 닥쳤을 때 행해졌습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의 필요성과는 달리 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금식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요나단의 경솔함과 부주의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징표로 모든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부주의하고 실용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금식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굶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획물을 취하게 하였고 또 동물을 피와 같이 먹는 의식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백성들이 잘못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 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흐르고 있는 꿀을 찍어 먹는 행동은 부지중의 일이므로 그 자체를 크게 문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사울의 금식령을 알리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요나단은 신분주의적인 가치와 말씀에 입각하여 리더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드러내며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고 결국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음이 나중에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요나단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백성들이 그를 위해 신원함으로써 요나단의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신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식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개의 그 가능도 밟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왕과 왕자의 신분으로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너무나 이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초기에 지녔던 순수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무지함과 미성숙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존재이지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모습이 아닌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였고 마침내 인간의 왕을 요구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지만 그 인간 왕이 지닌 한계와 부족함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리더, 사람이 주인된 공동체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죄성을 지닌 존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훈련과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있지 못한 리더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다를 것이다. 아, 교만하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리더의 자리가 되면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일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신앙인의 길은 의지와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할 때 비로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